전체로 오늘 주신 말씀 믿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4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요절은 7절로 정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2021년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또 다른 말로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하심 이게 초림이죠. 초림을 성육신 탄생인데 이것을 기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리는 기간입니다. 또 아울러 동시에 약속된 두 번째 강림하심 주의 재림하심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기리고 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육신의 그 탄생을 기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음 주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각성하여 삶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각성하여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자, 어떻게 삶으로 준비하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자, 그를 힘입는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리는 초점은 성육신 탄생인데 그것은 주께서 돌아오셨다.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The Lord has returned to us. 돌아오셨다. 이게 return이죠. 그런데 이 돌아오셨다는 뜻은 뭐냐면 그 전에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태생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맙소사, 오마이갓.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사람의 그 깊은 잠재의식에는 절대적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허물과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거두어졌습니다. 첫사람의 죄의 타락과 또 그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인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주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모두에게 임한 영원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대강절에 기리는 것은 주의 강림하심, coming 또는 presence 또는 우리가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애드벤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오늘 요전 7절에서는 좋은 소식, good news,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 이거는 이제 우리 NIV에서는 glad tiding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강림하심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돌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임재하심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저는 이제 상상을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자연의 환경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은 극도로 세심한 이 평형 상태입니다. 아, 제가 좀 뭐 이 케미스트에서 말하면 케미스트에서 평형 상태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막 움직이는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뭐 우리 과학 용어로는 가역 반응, 리버서블 또 이렇게 리액션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이 자연 상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데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극도로 세심한 평형 상태입니다. 이 평형 상태에서 이 평형 상태가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 질병과 같은 환란은 우연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전반 보게 되면 이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라 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어로 말하면 sustaining all things by his powerful word.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by his powerful word sustaining all things 모든 것을 이걸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대 현재 온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팬데믹도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상황이 어렵고 암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쉽게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의 임재하심에서 변함없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생 한평생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배우자를 어느 날 갑자기 떠나보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신방 갔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제 오후에 밤 10시 10분에 제가 아는 분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은 50년 이상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아왔던 배우자를 갑자기 떠낸 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이의 임재, 프레젠스, 현존함입니다. 그 어떤 말이나 위로나 선물보다도 몹시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이의 임재, 프레젠스입니다. 자, 우리에게 돌아오신 주님의 임재하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나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찬송하이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언약의 백성 시온에게 돌아오시는 것은 이게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주께서 언약의 백성에 돌아오는 그 말씀이 신약을 제외하고 구약에는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풍성하게 많은 이 이사야는 일명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또 다로 말하면 이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영어로는 return인데 또 영어권에 쓴 사람은 revisiting이란 말 씁니다. 재방문 이런 말도 쓰는데 이걸 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어색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성취되는 구원이고 동시에 악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컴플레인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그 깊은지,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은 에베소의 두 개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기도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써 너에게 충만하시기 원하노라. 그 복음의 깊이란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너무 깊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게 느껴지는가?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옛날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는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혹시 그런지 한번 자기 자신 잘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변해버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크리스찬이고 우리 어머니도 크리스찬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크리스찬이고 할머니도 크리스찬이고 우리 집안도 크리스찬이고 맨날 복음을 들어서 이제 복음은 뭐 내가 뭐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고 싶은데 구소련이 붕괴했죠. 지금 러시아의 전위가 소련이잖아요. 소련의 붕괴는 제가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의 최고 평의회 선언으로 구소련이 공식적으로 붕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날은 성탄절이죠. 그죠? 성탄절이고 12월 25일 날은 유대인들한테는 수전절, 한우카입니다. 수전절에 대해서는 한옥하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봉헌 그 뜻입니다. 봉헌.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전절인데 요한복음에도 수전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전절 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런 기리는 건데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1991년 12월 26일 날 구소련이 붕괴됐습니다. 그때부터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에 있던 소련이 개방의 문을 열어서 원래 그 이 소련 전에는 제정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정교회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은데 부패한 기독교는요 굉장히 무서운 악을 불러일으킵니다. 뭐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 있던 제정 러시아에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들어선 공산 정권이 그때 내부는 캐치프레이즈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쟁, 신에 대한 전쟁 그렇게 선포하고 교회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사제와 신도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레닌 있죠. 레닌이 그 볼셰비키 공산혁명의 핵심 인물인데 레닌 이후의 통치자가 스탈린입니다. 이 스탈린은 한때 신학교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스탈린이 더 무자비하게 박해하여 기독교인을 막 탄압했는데 그 1917년부터 1991년 개방할 때까지 약 7천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7천만 명이면 캐나다 인구의 두 배가 넘어요. 학살인데 그중에 기독교라는 이유로 죽인 사람 숫자가 2,700만 명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상 가장 기독교인을 많이 죽인 나라가 구소련입니다. 이 공산주의는요 그 자체가 무신론이고 종교를 말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캐나다에서 선거하는데 캐나다 공산당이 있더라고요. 아니 캐나다에 공산당이 있어? 아니 이 표를 찍어야 돼 나와요. 저 온타리오 어딘가는요 그 후보가 나와서 투표까지 했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공산주의 걔네들의 그 아이디올로지 그 이데올로기는 칼 마크스 마크스니즘과 레닌주의입니다. 이 칼 마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레닌 있죠. 레닌은 그 공산혁명의 핵심 인물입니다. 아, 이 레닌은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의 정교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단화가 됐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 그걸 보게 되면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김일성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괴물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닌이 말하기를 종교는 노동 계급에 대한 억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말살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또 무서운 독립 정치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소련이 그 붕괴되는 그 시점에는 그 사회가 말할 수 없이 피폐된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공식적으로 무너졌으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1992년도잖아요. 1992년도에 선교를 위해 러시아에 들어간 한 선교사의 증언에 하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거 하면 1992년도, 93년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해서 그 생활과 영혼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러시아 말 잘 못하는 선교사가 사람들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벌써 주저앉고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린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 세대의 신앙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러시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펄떡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저는요 1995년 5월 달에 제가 모스크바의 그 첫 번째 방문이 95년 5월 출장차 가는 게 5월인데 그러니까 개방하고서 한 3년 정도 지났죠. 야, 95년도에 모스크바 거리를 딱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에 가도 돈 있어도 살 물건이 없어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살 수 있는 가게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피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말한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만 들으면 사람이 다 매달린 겁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모두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의 빛입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상대적으로 삶의 여유로움 또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감격이 축소됐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절실하고 또 절실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억만 번 끝없이 듣고 또 들어도 은혜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몇 개를 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이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 것을 기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에게 강조하길 때 복음의 가장 엑기스 서머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이라고 제가 강조했는데 읽으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 무덤에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복음이 첫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무덤에 장사되셨다. 다시 사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게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하나 더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그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요절 말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평화는 이렇게 샬롬, 그 다음에 구원은 히브리 말로 예수아,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아.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바로 뭐냐면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가 52장이지만 저 앞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7장 앞에 나와 있고, 우리가 또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사야 7장 했는데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이 아들은 자기 백성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때가 되면 물리적으로 다시 오시지만 지금은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오신 우리 주님,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임재하심이 주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이제 제가 이사야 구조를 말하고 싶은데, 이사야서의 구조를 말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짤막하게 말하면 이사야서의 저자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다 이구동성으로 통일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사야가 66장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거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이 후반부가 문제입니다. 이 후반부, 이사야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는 어떤 학자들은 이걸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서 그게 뭐냐면 그 내용과 또 히브리 단어의 그 문법과 그 표현법과 그 문체 통일성으로 해서 그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다음에 56장부터 60장까지 제3이사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 마지막 이 편집된 성경, 이 편집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은 이게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가 27장인데 이걸 9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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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이 이사야 49장에서 57장입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오늘 본문 52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근거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은 그 똑같은 말씀이 세 번 반복되는 후렴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48장 제일 마지막 절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냐. 이 똑같은 말씀이 그 두 번째 부분 이사야 49장에서 51장 중에서 51장 제일 마지막 절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제일 마지막 66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24절인데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 되리라. 저는 이사야를 옛날 볼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의 평강이 없다. 이사야에서 제일 마지막 장 보십시오. 66장의 끝부분이 악인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줄 것이다. 이게 뭔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이사야 후반부가 구원의 복음인데 악인들은 구원의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괜찮은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제가 뭐 성경을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목사라서 뭐 이렇게 말한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걸 떠나서 말합니다. 사람이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걸 깨달은 자는 주위 사람들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다 함께 기도했잖아요. 옛날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 목이 쉬었는데 내가 기도하다 목이 쉬어본 적이 언젠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생각 안 돼. 이건 좀 옆으로 안 가야 됩니다. 말이. 자 오늘 그 7절에 요절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복음 전한 자의 발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이루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노력. 이 산은 복수입니다. 산들입니다. 이 산은 뭘 가리키냐면 어려움과 고난을 가리키는데 즉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넘는 모든 헌신과 희생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 굳세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다가 왜 나는 신앙이 이렇게 매사에 질이 멸렬할까 이렇게 고민한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를 내가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사야 40장부터가 이제 그 후반부를 시작하잖아요.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부터 후반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Here is your God.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40장 그 다음에 41장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까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7절에 이 발이란 나온다. 이 발을, 이게 원래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발을 수식하는 이 분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남성 단수형인데.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두 번째는 평화, 평강을 공포하는 발. 이게 대칭이죠. 그 다음 말에 봐도 대칭입니다. 자,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하는 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개와 두 번째 두 개가 이렇게 이게 대칭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전하는 발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구원의 왕 메시아 이것은 이제 이사야 후반부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은 온 세계에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 11절 말씀을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죠.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들 우리 성탄절 때 그냥 뭐 기쁘다 구조셨네 했는데 좀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백성이 이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오라. 이건 천사가 지금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게 이제 이사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를 하는데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까도 계속 제가 구절을 얘기했지만 이사야서의 후반부 40장에서 66장 특별히 이제 그 55장까지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개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네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와 종의 첫 번째가 42장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9장에 있고 세 번째가 50장에 있는데 그 네 번째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노래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은 이사야서 후반부의 그 가운데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인데 그 중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또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이 클라이맥스, 이 절정입니다. 현재도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은 이 구약성경 읽을 때 이사야 53장을 건너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터부시에서 읽지 마라. 터부시에서. 그러나 근래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에 마음의 눈을 열려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니 유대인인데 그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본문을 택한 건 이사야 52장 7절 10절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를 인도하는 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이로다. 자, 내, 이 내라는 뭐냐면 시온을 가리킵니다. 시온의 파수꾼들의 소리라는 겁니다. 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이 시온에서 학수고대한 자들을 이 파수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서 큰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죄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친히 통치하실 것을 반복해서 성경이 처음부터 쭉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이사야잖아요. 이 그 한 예로 이사야 40장 아까 제가 40장 9절 말씀 읽었잖아요. 40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드리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그러니까 시온으로 돌아오신 이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이로다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직접 목격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자, 뭐냐면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구원의 주님을 깨닫고 알아보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구세주이며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 자들이 모두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항상 보는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그걸 알아보고 깨닫는 그 시므온. 시므온이 그 파수꾼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게 바로 파수꾼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자세한 말씀은 뭐 들어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통치하신다는 방법이 첫째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께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돌아오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십자가의 은혜죠. 두 번째가 악을 도말하시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는 나라도 없고 이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그 귀환시키는 것이 바로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회복시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주께서 악을 도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회복시키신다. 이게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판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 9절과 10절은 앞에 7절과 8절 다시 반복해서 복음을 강조하면서 찬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거 이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무슨 이유로든지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이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제가 아까 말한 거하고 같은 명령입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면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들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연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 전반부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게 바로 내가 믿고 신뢰하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말씀이 엄청 많은데 생각나는 것은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리고 고대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곧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꼭 마음 생기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대강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 것을 기리는 거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곧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주체들은 너 예루살렘이 황폐하는 곳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제 자신을 봐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던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 허물과 죄와 고통과 슬픔에 있는 주의 백성을 그게 바로 황폐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통치하신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구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위로하셨고 구속하시는 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언의 말씀이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문법상 예언적 완료형이라 합니다. 확실한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형을 쓰는 용법입니다. 또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서도 예를 들면 10절에서도 나타내셨으므로 구원을 보았도다. 이것도 예언적 완료 시대의 확신함으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그리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자,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셔서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끝이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끝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관계되는 마태복음에서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대강절 애드벤트에 우리가 기리는 주님의 강림하심은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그리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제가 말씀도 같이 나누잖아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모두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모든 헌신과 희생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지 우리 주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계된 것이 이 마가복음에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 두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참 for me and for the gospel.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걸 동격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에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 또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되기로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For me and for the gospel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내세가 아닙니다. 현세에 있어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성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매는 한국에서 알던 자매인데 지금 이제 미국까지 와 있지만 그 자매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집안에서 엄청 핍박을 했어요. 두드러기를 맞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 결국은 자기 집안 식구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자매에 하나님께 주신 그 주변의 형제 자매 얼마나 많은지 그 자매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 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현세에서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는 제가 구약의 복음서를 했고 성경의 출소판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은 첫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두 번째 주님은 통치하시면서 악을 도말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로 돌아오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위로다. 위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죄악의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과 회복 자유케 하신다. 우리에게 돌아오신 주 하나님이 그 이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서부장로의 성도 여러분들 주의 임재 우리 돌아오셨잖아요. 주님의 임재하심에서 위로를 누립시다. 위로를 받고 누립시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서 다른 데 비교하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또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 주님 그 임재하심에서 우리가 위로를 누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자.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주께서 돌아오셨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집안에 보면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식구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그 간절함 이 절박함 이것이 없는 것이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그 오해와 이 잘못된 정보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파수꾼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안일함과 또 이 나태함과 이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제게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